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차곡차곡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말 겨루기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프로는 일반인들이 나와서 우리말을 주제로 여러 가지 퀴즈 대결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 생뭐뭐, 왕뭐뭐, 쇠뭐뭐, 닭뭐뭐. 저 네모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 뭘까요? 정답은 고기. 예. 우리 이 말 되죠? 생고기, 왕고기, 쇠고기, 닭고기. 예. 우리말 겨루기 그 프로에서도 저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 나온 정답이 고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 고기는 정답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보기 두 개를 더 보면 정답이 예, 뭔지 확실해집니다. 예, 보셔요. 땅 뭐뭐, 그 다음 옹 뭐뭐. 예, 아시겠죠? 짐작되시죠? 네모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 바로 고집입니다. 생고집, 왕고집, 쇠고집, 닭고집, 땅고집, 옹고집 이렇게 되는데 사전에 보면 생고집이란 건 뭔 뜻이냐? 터무니없이 공연히 부리는 고집 이런 뜻이고 왕고집이라는 것은 보통 황소고집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심한, 아주 심한 고집 혹은 그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닭고집은 고집이 센 사람을 놀림조로 일컫는 말이고요. 그 다음 제가 다 했죠? 네 가지 다 했죠? 혹시 빠졌나? 아닙니까? 네 가지 안 했습니까?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뭘 뺐죠? 쇠고집? 황소고집이라고 했잖아요. 예, 황소고집이라고 하는데 역시 무지하게 생고집. 예, 생고집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자, 네 가지 다 했죠? 예, 됐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지금 땅고집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융통성이 전혀 없이 무조건 자기 고집만 밀어붙이는 사람을 가리키고 옹고집, 이거 많이 쓰죠. 억지로 매우 심하게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우기는 성미 혹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요 그 고집이 센 성씨로 어떤 성씨를 꼽습니까? 보니까 예, 다 꼽아요. 아무튼 안씨, 강씨, 최씨 뭐 이렇게 꼽는데 근데 이제 고집에 관한 뭐 안씨, 광씨, 최씨 뭐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게 고집이라는 게 뭐 성씨하고 별로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야사에 해당하는 조선 기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조선 말기예요. 서울 동촌에 사는 임가집과 서촌에 사는 윤가집이 같은 날 결혼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묘하게도 동촌에 사는 임가집 신랑은 서촌으로 장가를 들게 됐고 서촌에 사는 윤가집 신랑은 동촌으로 장가를 들게 됐어요. 그래서 양쪽 집 신랑이 신부 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만 좁은 골목길에서 딱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비켜서든지 양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이렇게 삥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동촌에 사는 임가집 신랑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신부 집으로 가야 하니 그쪽에서 비켜달라고 전해라. 그 예전에 그 양반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직접 말하지 뭘 꼭 다 들리는데 뭐 말해라 이렇게 둘러서 말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했어. 그러자 서촌에 사는 윤가집 신랑도 아랫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나는 훨씬 더 급하니 그쪽에서 길을 비키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두 명의 신랑이 서로 비켜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다른 길로 삥 둘러서 가지도 않고 오로지 예,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서 서로 먼저 비켜라, 네가 먼저 비켜, 이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기록에 따르면요, 이때가 정월금음이 되기 이틀 전이라고 그래요. 정월금음 이틀 전. 거의 지금 이맘때쯤이죠. 딱 비슷한 시기에. 엄청 추운 날씨입니다. 엄청 추운 날씨였는데 그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서로 먼저 네가 비켜라 고집을 부리면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 저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저런 모양새. 예, 한번 보셔요. 아, 염소 두 마리가 저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예. 결국 관아에서 이방까지 나와서 양쪽 신랑 중에 당시 몇 살이요? 몇 살이요? 우리나라의 장유수 아닙니까? 나이가 더 어린 적은 신랑을 먼저 비키도록 함으로써 해결이 됐는데, 하지만 하루 종일 추운 날씨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두 명 신랑 중에 바람을 등진 신랑은 조금 나는데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그쪽 방향에 서 있었던 임가집 신랑 어떻게 됐느냐? 예, 이날 심한 곧불에 걸려서 예,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꼴까닥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 남이 죽었다는 얘기가 뭐 별로 이렇게 기쁜 일이 아닌데. 아이 졸지에 남의 집 귀한 딸만 청산과부를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고집이 세도 무식하게, 예, 무식하게 고집이 센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고집 센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먹이시겠느냐? 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니 완강하다는 말이 바로 고집이 세다, 고집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생고집, 왕고집, 쇠고집, 닭고집, 땅고집, 옹고집 부렸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길 보셔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설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해도 그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는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지키는 비결, 복을 지키는 비결을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금 살펴본 16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이 순종이란 말 나오면요, 아이고 지겨워, 다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럴만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위험한 길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위험한 방법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자, 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본 거예요. 예.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던, 예,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흔하게 가지고 다니던 그런 장신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장신구가 싹 다 무슨 형상을 본떠서 만든 거라고 했죠? 우상. 그렇죠. 예. 이방 종교에서 섬기던 우상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런 장신구들 멀리해라. 가지고 다니지도 말고 집에다 놓고 다니지도 말고 좌우간 저런 장신구들 가질 생각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 걱정 마세요. 저건 그냥 장신구에 불과합니다. 아저 저런 장신구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저런 장신구 우리가 집에 놓고 다닌다고 해서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잃어버리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저런 장신구들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백성들과 통혼하지 마라,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신명기 7장 1절로 4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저기 보세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입니다. 일곱 족속이란 민족으로 따지면 헷족속, 기르갓족속, 아모리족속, 가나안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을 가리키고, 나라, 국가, 나라로 따진다면 아수르, 아람, 바벨론 같은 나라를 가리켜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나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 백성들과 아들, 딸, 장가 들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은요, 신명기 7장 저기에만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수십 번 반복해서, 직간접적으로 반복해서 명령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대했을 때, 하나님도 너무 꽉 막히셨어. 에? 국수주의적이야. 국수주의적이셔. 쇠국 스타일이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명령하신 것은요, 뭐 국수주의적, 쇠국 스타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저기 중간에 보셔요.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백성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을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방 나라 백성들과 아들, 딸, 장가 들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통혼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조금 전에 봤던 장신구 때하고 똑같이 반응했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아이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설마 이방 나라 백성들하고 통혼을 한다고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겠어요? 안 그래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장신구 때 결과나 이방 나라 백성들과 통혼을 한 결과나 둘 다 똑같았습니다. 걱정 말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뭐 너나 할 것 없이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평민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이스라엘 백성, 이방 나라 백성들과 통혼을 했고 그 결과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백성들과 통혼을 해서 우상 숭배로 빠진 그 정도,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정체성,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체성을 잊어버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이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잃어버릴 정도로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주는 이러이러한 길로 가야만 한다. 내가 알려주는 이러이러한 위험한 길은 가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복을 지키는 네 번째 비결, 우리가 지켜야 할 네 번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써 고개를 젓고 아이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놓치지 않고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복을 지키는 비결 마지막 다섯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다섯 번째 요소, 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순종이라는 것도 아이고 순종이라는 말 들으면은 뭐 예,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믿음은 더하지요. 성경에서 이 믿음이란 말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믿음을 지킨다,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좀 크게 보자면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어요. 첫 번째 요소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크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요, 조금 예, 특별하고 구체적인 겁니다.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 핵심이 징계를 받더라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버려두라. 예. 버려두라. 본문 17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일단 에브라임이 누구냐?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열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입니다. 참고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열 지파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 속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열 지파 중에서 리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에브라임 지파, 그 한 지파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한 지파냐,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냐. 자, 근데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코르 보문 17절에서는 에브라임 이코르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킵니다. 일단은 자, 요 부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기 나온 에브라임은요, 1차적으로는 일단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데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궁극적으로 진짜로 가리키는 것은 달라요. 자, 에브라임 이코르 일단 북이스라엘 왕국이니까, 자, 17절에 나온 저 말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 말씀을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하, 북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북이스라엘 왕국만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성경과 역사적 사실을 쭉 따져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뭐 거의 거기서 거기, 예, 우상숭배, 똑같이 우상숭배했는데, 그런데 우상숭배가 좀 더 심한 곳은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예,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몽땅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상숭배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 서너 명 정도는, 예,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똑바로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몇 명의 왕들 당시에는 남유다 왕국에서 일시적으로, 예, 우상 숭배가 잠잠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하,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버려두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더 심했으니까, 우상 숭배가 더 심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그러나 저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 두 선수의 관계, 이 관계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그와 비슷한 관계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죠?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만 활동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만.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저 본문 17절에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단은 에브라임이, 예,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호세아 선지자 자기가 북이스라엘에서만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예, 사실은 저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그 다음 화면 얼른 주세요. 저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왕국만 가리키는 겁니다만, 그러나 사실 진짜 의미는 북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뜻이다, 이 말이.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이 말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버려두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버려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한나후로라고 하는데, 이 한나후로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모든 교류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너하고 나하고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선다, 그 뜻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완전히 갈라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엄포일까요? 에이, 하나님, 아우 설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라서시겠어? 정말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시겠어? 아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그냥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걸 거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열왕기하 17장 6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예, 지금 읽은 것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는 장면이에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저기 있는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라는 표현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다는, 멸망했다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참고로 저 맨 앞에 나오는 호세아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 맨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을 가리키는데,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열왕기하 25장 1절로 21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모두 사라져가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예. 저기 남아있는 맨 마지막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저 표현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는 공식적인 표현이.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도 멸망, 남유다 왕국도 멸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멸망했는데 왜 멸망한 겁니까? 외형적으로 보자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스라엘 전체를 버려두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내가 너희들과 완전히 갈라서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자그마치 나라가 멸망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다니, 아니 징계도 나라를 싹 다 멸망시키다니 이럴 수가 있나 원망을 한다거나, 다 끝났어. 하나님께 징계받았는데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자세를, 포기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두 번째 본문 호세아 6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맞아요. 징계 받았어요. 심하게, 너무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어요. 징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징계를 받았지만,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지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을 지키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주께 다오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낫게 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놓치지 않고 충만히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